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리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만 가서 조용히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들으면은 증인을 데리고 와서 증인과 함께 말해 줘야 합니다. 또 그래도 안 들으면은 교회에 알려서 교회의 권위로 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면 괜찮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교인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은 성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처음부터 아주 공개적으로 꾸짖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의 순두개 이 두 여인의 이름까지 대면서 공개적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이들이 아마 다른 마음을 품고 분쟁을 교회에서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것이 이게 작은 잘못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아주 굉장히 무섭게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믿는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누구지요?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문맥으로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교회에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진 성도를 권면할 때는 처음부터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꾸짖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가서 조용히 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발표하고 아주 꾸짖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빌립보서는 불과 네 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 편지이지 않습니까? 여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책이나 편지가 많지 않고 귀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지나간 사도들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면 그것을 교회 회중 앞에서 읽어줍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 앞에 성경을 읽어드린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읽어주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 목사가 없는 교회나 그때의 그 사도가 없는 교회에서는 그게 바로 설교를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교회 앞에서 읽어주는데 지금 모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다 보고 듣는 데서 여기 마지막 장 4장에 가서는 바울이 이 두 여인의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아주 꾸짖는 이런 권면을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인 이 두 여인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여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두 여인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도 이 소식을 전해 듣거나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란 말씀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 두 여인에게는 뭐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이 두 분에게는 좀 이렇게 이름을 대면서까지라도 강하고 과격하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은 이 잘못 저지른 이 두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따로 권면을 한다든지 또 안 들어서 증인을 데려와서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듣는다든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권위로 이들을 권면하는 그런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바울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권면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안 들으면은 정죄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엄중한 권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두 여인을 정죄할 그럴 뜻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또 참으로 나와 먹례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레멘드와 그와 나의 동역자들을 돕고, 이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나와 함께 힘쓰던 이 두 여인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글레멘도와 다른 두 동역자들과 함께 이 두 여인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그래도 이 두 여인이 바울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강한 이 엄한 권면을 하면은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히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런 바울은 그 모든 교회 자기가 믿게 만들었던,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이 많은 그 모든 성도들을 바울은 다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들 모든 성도가 구원받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전에 세웠던 교회, 자기가 복음 전해 주었던 사람, 자기가 정말 예수 믿도록 인도한 그 모든 사람들과 교회는 다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울은 바랐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차별이 있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바울과 이런 좋은 관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어떤 교회와는 어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좀 달리 말하면은 바울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지만은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똑같이 친밀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와는 바울이 아주 특별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은 바울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담이 될까 봐서.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바울이 재정 지원도 받았고 또 바울이 옥에 이 감옥소에 있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아주 극진하게 섬기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그것도 다 받아들였어요. 뭐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참 특별하게 사랑을 하는지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호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다고 하면은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격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당연히 바울과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뢰관계를 믿고 또 워낙 중요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아주 강한 권면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3장까지 쭉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어떻게든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꼭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바울은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죠. 1절 후반절입니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여기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죠. 여기 서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전투 용어입니다. 군대 말입니다. 적군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진지를 굳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 이 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요, 헬라어 원어에는 2인칭 복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는 말은 한 사람에게 뭐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서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서라. 너희들 많은 사람들, 이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 서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 한마디 안에는 너희들 온 교회가 함께 믿음에 서고 굳게 서서 주 앞에 하나가 돼서 힘을 모아 협력해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랬죠.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과 같이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한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가 되라는 권면을 듣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바울과 그렇게 가까운 동역자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바울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데도 이 교회 안에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여인이 바울이 보낸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한 권면을 듣고 화해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권고했지만은 아마 화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했든 화해를 하지 않았든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그가 속한 모임에서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큰 해를 끼치죠. 지도자 마음 크게 상심시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파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런 성도는 파멸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에도 이런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종이라도 그 이웃과 함께 편안한 관계, 이 용서하지 못하면은 자기 받은 은혜와 구원과 용서가 다 취소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속상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근심과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이루어가지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 눌리는 일이 뭡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염려 속에서도 근심 걱정 이겨내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주의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바깥에서는 어떤 못된 사역자들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이겨서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경쟁심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죠. 날 괴롭히겠다는 목적 가지고 나와 경쟁하며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쁨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주제 아닙니까? 한 단어를 말한다면 기쁨이에요. 세 번째는 주 안에 서서 이 말에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이 뭘까요? 관용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관용 보이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는 얼마든지 관용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요?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이와 같이 라고 해서 소개드리는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은 하나 되라고 할 때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 같이 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오죽 답답했으면 교회 이름을 한마음교회라고 지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세 번째 거지 이겁니다. 서로 바른 생각과 마음을 관용함으로 포용해서 하나가 돼서 잘 믿음을 지키고 섬겨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 더 나오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절에 많은 걸 가르쳐주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뭐 이렇게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쭉 내려가다가 구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사는 거, 신앙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기뻐하고 관용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네 가지를 바울이 권면하시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구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평강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 말에는 우리가 다 수긍을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은 참 마음 같이하고 기뻐한다는 거, 언제나 기뻐한다는 거, 누구에게나 관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은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기뻐하지도 못하고 관용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 되지도 못하고 한 마음도 품지 못하고 왜 이런 삶을, 좋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나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만 바꾸면 이게 다 가능한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쉬운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 다루는 거지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다루는 거. 우리가 흔히 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감정이 바뀌고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운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좋은 감정이 나오면 기뻐하게 되지요. 우리의 이해력과 의지력이 바뀌면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는데 이건 사실 어렵지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거저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다른 걸 못해서 내가 변하지 못했으면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요, 마음이 변한 마음,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그런 때는 뭐부터 하라는 거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안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엉망진창이라도 여러분 예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마음이 치료되고 영과 진리로 채워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평강 속에 기뻐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해도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뢰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알려드린다 할 때 하나님이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가 알려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데 우리가 뭘 하나님께 알려드리겠어요? 알려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우리는 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알려드려야 될까요?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것도 알리지도 못해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여러분, 특히 아무에게나 말하기 힘든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그 어려운 속사정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기의 속마음을 다 알려주겠습니까? 숨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내 마음 중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아뢰는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응답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뢰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한 3박 4일 동안인지 청년의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청년들에게 릴레이 기도를 시켰던 적이 있어요. 텐트를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한 시간마다 한 사람씩 교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3박 4일 동안 밤 12시 1시가 되더라도 그때 맡은 사람이 들어가서 한 시간씩 교대로 지금 릴레이하는 그런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많은 청년들이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오랜 시간 교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큰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긴 것은 좋은 겁니다. 다만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하는 그게 나쁜 거이지.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40일도 기도하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거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면 됩니다. 이거 10분, 20분 가지고 될 일이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30분, 1시간 그냥 가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해야 되지요.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하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알려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오랫동안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라, 자세히 아뢰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조용히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는 또 들으려고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뜻은 친밀하다고 하는 뜻이고 우리 옆에 계시다고 하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내 옆에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대화하듯이 무슨 사정을 말하듯이 그냥 아뢰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뭘 주실까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그리고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평강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켜준다고 하는 말도 군사용어입니다. 적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뜻이 우리의 감정을 나쁘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모든 역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염려와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짜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한 그레이드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크고 놀라운 평강과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150편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은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찬양의 기도보다는 여러분 시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찬양합니다. 우선 도움부터 간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고 이런 기도를 보면 대부분 뭐부터 말하냐면 자기의 처지부터 지금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시편 56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에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시편 56편 여러분 여기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은혜를 받고 뭘로 끝납니까?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사정과 소원을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을 다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 평강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지각에 뛰어난 평강, 놀라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서 염려와 원망을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동안 순종할 수 없었던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게도 해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평강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면 무엇까지 얻는 걸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까지 우리가 얻는 거예요. 평강 자체도 축복이지만은 그 축복이 임해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마음의 평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 삶의 축복까지 다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이웃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가정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앞에 간구했던 모든 소원들이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지각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잖아요. 감사와 기쁨 속에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결국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몸과 삶 전체에도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격변하는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지키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어려운데 이런 속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오히려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패배자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늘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찾아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30%가 지금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대개가 50대, 60대 갑자기 120%나 늘었다고 그럽니다. 이거 정말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평강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몸과 삶 전체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더 평강 속에 힘을 얻어서 세상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며 기도하는 중에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변하고 화목과 기쁨과 관용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더 큰 평강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 힘차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도 큰 유익을 끼쳐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기 분대서 맑은 거럭이 울려나네. 하늘 곱조가 언제나 굴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영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서 산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도 너무 부족해서 안타깝지만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알려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내 힘과 세상 방법으로 하려다 점점 더 좌절과 실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주님을 밝히 바라보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아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삶이 새로워져서 성숙한 성도로 주님께 간구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좋은 열매 풍성히 맺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잭 성도님 귀한 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지나면은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수술 되게 하시고 결과도 좋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의 경제활동에도 우리 주님 주인이 되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평화의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